회의가 되어 온 거죠. 거의 개혁교회로서는 거의 유일한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서 이것을 평가해 달라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작성한 게 도르트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그 컨페션 신앙 고백서도 아니고요. 카테키스무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서도 아니고요. 그 캐논입니다. 캐논. 그러니까 카노네스, 이제 라틴어로 하면 신경.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뭐 도르트 신앙 고백서다, 도르트 신조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 이걸 작성한 의도는, 총회가 작성한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신경이라, 캐논이라 이렇게 오지 하나의 이 주제와 관련된 표준을, 기준선을 이제 정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도르트 신경은 그 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조건이 없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은 불변하는 선택, 거기에서 기원하는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인간들, 인간의 부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회의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행정적으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인데, 실제적으로는 국제적인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외 다른 나라에서 다 총재들을 보내서 이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경은 개혁교회 전체의 견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이 많은데 제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 또 그냥 이렇게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들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르미니우스라는 인물이죠. 뭐 아르미니우스라는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그냥 이렇게 아르미니우스주의 또뭐 알미니안 또는 알미니안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이제 전체 이름으로 보면 이제 야콥 아르미니우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마루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고마루스라는 분은 이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제 이분에 대해서 연구가 됐고, 또 우리 한국 신학자가 또 이분의 생애와 신학에 대해서 또 단행본을 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분이 같은 대학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든 대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네덜란드의 제네바다 또는 뭐 제2의 제네바다 또 제3의 제네바다라고 불리우는 게 이제 레이든 대학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두 분이 이제 교수로 일하셨는데, 두분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있게 됩니다. 이제 사실 두분 사이에서의 논쟁인데, 고마루스가 선임 교수입니다. 고마루스가 원래 있었고, 이제 유니우스라는 분이 계시다가 이제 유니우스라는 분은 어떤 교수님이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후임을 구해야 되는데,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아르미니우스가 됩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제네바에서 공부를 한 분이었고, 근데 이미 레이든 대학에 오기 전에 뭔가 약간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말들이 오고 갔지만, 근데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고마루스가 아르미니우스가 막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이제 그래서 레이든 대학에 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미니우스 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거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왔던 내용과 다르게 가르치시는데,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시끄러워, 막 굉장히 뜨겁게 이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지는 중에, 여러분 그두 번째 쪽 보시면 이제 1609년 10월에 아르미니우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도르트 회의가 아르미니우스가 살아 있을 때 열린 회의인 줄 아시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회의는 아르미니우스가 죽은 다음에 열린 회의입니다. 그것도 죽은 다음에 거의 10년이 돼서 열린 회의죠. 그러니까 1609년 10월에 아르미니우스는 죽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긴 글들과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추종하는 하나의 세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학론과 반학론이라는 그 제목을 보시면 1610년 초 요하네스 아이텐보르하르트가 이제 보가르트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함께 이분이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34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네덜란드 덴하그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헤이그라는 이 그 도시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죠. 헤이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밀사. 네, 거기에 가면 그 기념감도 있습니다. 여기 헤이그에 가시면 기념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닷가가 있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여기 헤이그는 헤이그에 모여서 그분들이 자기들의 문서를 정했는데 이제 이게 항의서라 이렇게 하는 문서를 다섯 가지 조항, 우리의 주장은 이겁니다라고 다섯 가지 조항을 정리를 했고 이 문서를 항의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이 항의서를 받는 사람들 또는 이 항의서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래서 항론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을 이제 반항론파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그러니까 지금 이 항의서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이제 네덜란드 교회 안에 큰 쟁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이 그 안정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열린 회의가 도르트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의서 때문에 이 항의서에 답하는 방식으로 나온 게 도르트 신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항의서의 내용이 뭐냐 이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 다섯 가지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항은 이런 것을 적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예정을 반대하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예정을 반대하는가, 또는 이 항론파,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를 따랐던 분들이 예정을 반대하는가 보시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결정을 하셨다. 그래서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까지 믿을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정하신 내용이 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까지 믿을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지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이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을 작성한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을 죄와 진노 가운데 두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숨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숨어 있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또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을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제 거기서 여기에 숨어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예정을 하셨는가 하면 믿을 자들을 그러니까 믿는가 안 믿는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하고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개혁교회가 말한 예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지 않고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오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그 항의서를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그냥 처음 보게 되면 이 문장에서 잘못된 점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의 주장은 무엇이냐가 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로서 모든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서 그들을 모두를 위한 구속과 죄 용서를 얻으셨고 이제 오직 신자만이 이것을 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뭐가 잘못됐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자들이 구원 얻는다. 그러면 누가 믿을지 아직 모르는 것이거든요. 누가 믿을지 우리가 믿을 것인지 또는 믿지 않을 것인지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실지라도 그러니까 제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학로파의 주장인지 아니면 이제 개혁교회 주장인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헷갈리지 마시고 제 주장이 아닌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항로파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들을 구원으로 정하실지 안 정하실지를 그래 창세 전에도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도 모르는 방식으로 계시다는 것이 항로파의 주장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되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내용에 직접 들어가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고 모든 사람의 죄 용사를 얻으셨다. 믿지 않을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조건으로 이걸 하셨고 이제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피값과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을 많이 높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숨어 있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편 은혜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편 은혜로 만들고 이제 인간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두었냐면 인간에게 둔 것이죠. 제가 이제 물을 마시는데요. 이제 도르트 이것 때문에 2019년 네, 이제 그때가 이제 400주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석학 강좌를 저희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헤르만 셀다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중에 저처럼 똑같이 하셨어요. 물을 마신 다음에
이거와 똑같다는 거죠.
여기 내 피가 있다.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와서 마셔라. 했을 때 누가 마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을 귀가 없고 나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와서 마시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만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높이기보다는 인간의 믿음의 결정권을 높이고 거기에 결정이 있다고 말하고 사실은 도대체 믿지 않는 자들은 뭔가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은 이런 주장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하는 능력이 없고 자유의지의 힘도 없어서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생각하거나 의지하거나 행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개혁교회가 계속 주장해왔던 전적 부패와 또는 인간의 무능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 지금 이게 학론파의 주장입니다. 자유의지의 능력도 없다.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생각하거나 의지하거나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 이것은 교회가 계속 주장해왔던 전적 타락 또 무능력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로 가고 정말로 이 학론파들은 우리는 죄인이어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이 오류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네 번째 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앞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앞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이 은혜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생각하거나 의지하거나 행할 수가 없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 앞서가는 이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크게 잘못된 것이 없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면 바로 이 네 번째 항 부분이네 이 네 번째 항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은혜가 작동되는 방식에 있어서 거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뒷부분에 이 은혜는 거절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절된다는 건 여러분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저항이 되겠습니다. 저항. 그래서 여러분 뭐 불가항력적이다, 뭐 가항력적이다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때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사항의 두 번째 인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될 수 있다, 저항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은 뭐가 되는가? 앞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저항하지 않는 인간, 거절하지 않는 인간에게 거절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이 문장이 굉장히 잘 작성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같이 판단이 좀 들어간 표현으로 한다면 굉장히 교묘하게 작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반론하기가 어려운 방식으로 작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이 단순한 것인데 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쟁점이 됐을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쟁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오류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없도록 그렇게 어렵게 작성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똑같이 인정합니다. 앞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저항하지 않는 인간에게 구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은 같이 가고 있는데, 세 번째 항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인간의 마치 전적 부패를 말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인간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도르트 이 신학자들이 이제 볼 때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과 다른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저것도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그런 수준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고 인간이 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저는 은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은혜에 대하여 거절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르쳤던 전적 타락이요, 무능력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받아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감사함이도 받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제 마음대로 살게요. 아, 자꾸 저 괴롭히지 마세요. 저 따라오지 마세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부패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할 때야 비로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고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은 같이 이렇게 묶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을 작성했을 때도 첫째 항에 대하여서 말하고 두 번째 항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묶어가지고서 말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도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묶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번째 항에서 아무리 인간의 죄성을 강조했다고 해도 네 번째 항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죄와 무능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항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견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사탄, 죄, 세상 그리고 육신과 싸우고 승리할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 성도가 인내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내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우리가 정통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그것처럼 이 5항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이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지 못할지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성령을 통해 검토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통 교리와 이제 다른 것들을 1610년에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게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도르트 신경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거기 있는 거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회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회의 과정. 뒷부분에 있는 회의 과정. 회의의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였고요. 회의는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때도 모일 때도 있었고 아침 9시에 모여가지고 오후 4시나 6시까지 모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얼만큼 먹었는지, 뭐 먹었는지, 고기를 얼만큼 먹었는지 굉장히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외 총대들 돌아갈 때는 다 금메달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네덜란드가 잘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회의는 공개되었을까요?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이 회의는, 이 총회는, 우리는 지금 총회는 거의 대부분 공개 회의인데 이 도르트 총회는, 도르트 총회도 공개 회의입니다. 언제 공개 회의를 했느냐? 그때는 이제 라틴어를 사용할 때 공개 회의였어요. 그러니까 국제 회의로 모였을 때 공개 회의였고요. 근데 이제 국외 총대들이 모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총대들만 모였을 때는 이제 그 언어가 네덜란드어로 바뀌거든요. 그때는 비공개 회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아들을까 봐 그랬는지. 네. 이제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했었고요. 1618년 11월에 13일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12월 6일에 이제 학론파가 출두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학론파 견해서라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제 하도 회의를 방해해서 여러분 그 뒷장에 보시면 이제 1월 14일에 의장이, 총회 의장이 너무나 회의를 방해하니까 나가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론파를 회의장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학론파는 총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왜냐하면 이제 국제회의니까 해외에서 온 분들이 와서 들어야 되니까 그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서 불렀는데 자꾸 회의를 방해해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도르트 신경이 어떻게 작성되었나를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르트 신경은 그래서 이제 총대별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신경을 만들기 전에. 그래서 프랑스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뭐 영국에서 온 총대들, 뭐 이렇게 하이델베르그에서 온 총대들, 그리고 네덜란드 각 그 지역 노예들이죠. 노예에서 온 총대들. 그래서 이제 이 총대별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론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하여서 이제 글을, 그 판단문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문들이 이제 낭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619년 3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두 달간 이제 그 그룹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룹으로 모여서 계속 토론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이걸 작성할 것인지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문이 이제 발표 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다섯 번째 쪽이죠.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22일과 23일, 그러니까 3월입니다. 3월 1619년 3월 20일과 23일 신경이 낭독되게 되는데, 이것은 의장단이 작성한, 그러니까 의장단이 판단문을 모아서 작성한 신경을 발표하게 됩니다. 초안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신경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하자마자 여러분 이제 노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렇게 뭐 하면은 의장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의장하고 손을 드셨어요. 영국에서 온 총대 한 분이 의장하고 손을 드시고 왜 신경 작성을 의장 마음대로 작성합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아 그러면 신경 작성 위원회를 만듭시다라고 해서 신경 작성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신경 작성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도르트 신경을 이제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것을 계속 총대들께 회람을 시킵니다. 회람하면서 이거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람되면서 수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래서 4월 23일에 그 모든 총대들이 서명함으로써 도르트 신경이 작성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쪽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쪽 회의 결과로서 도르트 신경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내용은 사실 뒷부분 많아서 또 우리가 다룰 것 같기 때문에 뺐고요. 앞부분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제 그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의장단이 작성한 의장 보고만이 작성한 것을 초안을 삼아서 이제 몇 가지를 고쳤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문체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 신경 작성의 목적이 뭐였냐면 예정 결의 때문에 소란스러워진 네덜란드 교회를 평안하고 평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교회를 위하여서 작성된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학술 토론을 위해 작성된 신경이 아니라 이 시끄러워진 교회를 평안하기 위해 작성된 신경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신경이기 때문에 도르트 신경은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쭉 읽어 나가면 다 이렇게 이해할 만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도르트 신경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르트 신경이 정통 교리를 설명하고 그다음 거절하는 교리를 설명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면 교회가 원래 가졌던 것이 정통 교리이기 때문에 정통 교리를 먼저 오게 하고 그다음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먼저 가졌던 것이 정통이기 때문에 정통 교리를 먼저 고백한다. 그래서 정통 교리가 오고 그리고 거절하는 교리가 두 번째 오고 이런 식으로 신경이 작성되게 됩니다. 네. 다양한 곳에서 오셨지만 이 신학자들이 다양한 곳에서 오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문장 제가 읽겠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의 출신들의 다양한 방식의 분석과 문체가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할 목적과 교회 교육을 위해서 도르트 신경이라는 한 목소리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도르트 신경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가 믿을 수도 없고 저희 자신의 게임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는데 먼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지지 않을 저의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새 생명이 심기게 하시고 우리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이 문제로 시끄러울 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문서들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